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로 성도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성도님들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함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예배가 시작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사명 또한 예배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삶이 먼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교회의 삶에 회복이 되려면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 팬데믹이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지금 많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고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힘써 이뤄가야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가장 귀한 거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복된 현실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가려고 해요.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절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 1절의 짧은 구절 안에 정말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현실, 또 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체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각 부분이 시작될 때마다 내가 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 또 내가 보니로 시작하고요. 6절에도 또 보니로 시작하고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 1절과 5절, 6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의 세 부분으로 이 계시록 14장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14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지만 이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꼭 보라고 하시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도 보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현실을 꼭 보라고 하세요. 그 중에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복된 현실이 이렇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너무나 짧은 한 구절이죠. 이 구절 한번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참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금요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1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가.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교회를 가르치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와요. Two witnesses and two prophets. 그런데 11장 7절에 가면 그 교회를 가르치는 두 증인과 두 선지자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은요 여기서는 또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한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인데 이 교회를 가르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사단을 가르치는 용에게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쳐가는 삶을 살아요. 용에게로 피하여 광야로 도망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지켜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보면은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두 짐승들이 나와요. 사단의 종들이에요. 한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다른 짐승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로 역사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이 세상을 자기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영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이 1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느냐.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이처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고 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죠. 예수님의 그 하늘에 성자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영광이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찾으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진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온갖 사람의 생각이 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승리하는 모습이죠. 진리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고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이 보이지가 않고요. 망하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는 말세 이 교회 시대인데 이 땅의 교회 현실을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아니, 예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과연 누가 교회와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면 믿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가고 거짓 세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사단의 회는 더욱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복음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면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거나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러나 복음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 한 가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모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였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고난인데 오히려 바로 왕,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고난받기라도 하나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였다. 믿음으로. 귀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요.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인 백성들 중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당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를 세상적으로 여기면 이해가 되나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속하여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에 속하여 고난받기라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더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같은 믿음이거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에 속하여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진리 복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교회의 현실을 고난과 핍박이고 죽어가고 망하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망하고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망하여가고 죽어가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같은 이 땅의 그 일반 저주 아래서 받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삶과 말씀을 지키고 증거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것은 진리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고난과 핍박이고요. 여기서 진리, 복음, 말씀, 믿음, 예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교회가 죽어가고 망해가는 겁니다. 앞에 13장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단이 두 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짐승,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짐승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온갖 세상의 거짓으로 진리 복음을 믿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럴듯 하잖아요. 인권을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일 악한 자들로 여겨질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모든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온갖 거짓 가르침을 전하며 참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힘들어지거든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거든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예배를 지키는 싸움. 여기가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도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단순히 예배가 아니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과 우리 주님, 보다 귀한 게 있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교회 안에서 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 자매들,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고 다른 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를 돌아보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진리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일 거라는 거죠. 점점 참교회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 속에 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고 무슨 힘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걸까요? 우리는 기쁨이나 감사함 없이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셨고요. 어떤 고난과 핍박, 아니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 잃어버려도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땅의 것, 생명까지 잃어버려도요, 천국이 있고 천국 생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크신 사랑이 함께 하거든요. 바로 복음이 알려주는 현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핍박,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련들과의 싸움도 아니라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거짓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 핍박,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기억해야 하고 또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영원한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의 참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삶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이뤄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확실하게 이루셨다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세상의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아니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천국의 현실이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옛사람의 죄성을 아시고 끊임없이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안식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안식 누리고 계세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안식을 뺏어갔던 모든 현실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안식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대하여 이미 산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와 사단의 종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심판으로 가야 했던 그 삶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심판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천국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곳에 속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속해 있던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영광도 다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원래 지위와 현실은 무엇이었나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대상, 지옥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며 잠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에 속한 자들로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다른 걸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분명한 약속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 현실이 드러나 있나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현실이고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참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누리는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여되어 온전히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이긴다고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고 망하는 현실이 있지만 잠깐이라고 하시고요. 천국에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과거죠.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애나하임의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는 집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있고 서 있는 곳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볼 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계시록은 다.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시면서 보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고난과 핍박과 영적 싸움과 지고 망하고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 내가 이룬 영원한 현실이 있으니 보라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우리만 누리고 있는 복된 현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14만 3,999도 아니고 14만 4,001도 아니라 정확히 14만 4천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 찾고 구원하시고 다 지키고 보존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현실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셨대요. 지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지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품 안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결국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임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님 서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예배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고 곧 드러날 우리의 영광입니다. 비록 사단과 짐승과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망하게 하고 죽어가게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장차 온전히 이루실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9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도 열방이 사단에게 속한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셨다. 이로써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도 사단과 이 악한 세상이 이 시편 2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 복음을 멸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며 예수님 안에서 아들들로 삼으신 모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들들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과 이 세상이 득세하고 더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 거짓의 원리가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시편 2편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 예수님이 비웃고 계시대요.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다 가득 차도록.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므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그 예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요,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어떤 세상 현실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은 절대로 흔들 수 없듯이 거기 속한 우리 성도들도 흔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현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의 불은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려고 찾아오는 불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아들들로 서게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18절 우리 마지막 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 육체의 현실만 주목하여 바라보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지금은 잠깐 감추어져 있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복된 현실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이 땅 어디에서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오늘 본문의 천국 현실을 보여주시며 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영원한 참 현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예배는 끝까지 지키며 이 예배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영원한 현실,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현실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와 이 예배를 주신 교회와 또 예배로 함께 부르신 성도들을 함께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날까지 심써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힘 넘버 493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